오래전에 인도 선교사로 나갔던 데이빗 몰스라는 선교사님의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인도인을 이제 만났어요. 이름이 람바우라는 이름의 인도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진주 채집 다이버예요. 그러니까 인도 양이 크잖아요. 인도가 바다 연접한 부분이 많은데 거기 사우스 쪽에서 그렇게 그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왔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람바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사람이 수고하고 천국에 들어갈 공로가 좀 있어야 그렇게 좋은 곳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선교사님 그냥 말하는 대로 뭐 예수를 믿으면 그냥 들어간다는 그 말은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참 고집이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죠. 뭔가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치러준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조그마한 진주는 별로 값이 안 되고, 좀 큼지막한 진주는 그만큼 값을 치르고, 큼지막한 진주를 캐려면 또 그만큼 위험이 있고, 모든 것이 내가 한 만큼 리턴이 오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가장 좋은 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준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자기의 상식에 안 맞는다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람바우의 나이가 지긋해졌을 때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델리로 가겠습니다. 그 델리로 가서 고행을 하면서 내가 좋은 곳에 들어갈 공로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델리로 가서 자기 무릎팍으로 돌바닥을 기어서 그 신을 모신 장소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깨지죠. 예, 근데 이렇게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그렇게 하고 갈때 그게 자기의 업적이 되니까 그래서 신이 있다면 그거 인정해 줄 거라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답답하죠, 몰스 선교사님은. 너무 답답하고 그 다음에 또 금방 갈것 같으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했다. 재차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람바오는 어땠을까요? 그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이제 람바오가 그 고행을 위해서 떠나기 전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선교사님에게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그렇게 초대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갔습니다. 근데 거기 선교사님한테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내 가족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아주 값지게 보이는 큰 진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보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 진주는요.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바닷가에서 이거 채취한 겁니다. 그렇지만 내 아들은 이 값진 진주를 캐기 위해서 바닷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주는 올려보냈지만, 내 자식은 바닷속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이 선교사님한테 보여주냐면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거둔 그 진주를 자기 아들처럼 평생 간직해 왔지만 이제 자기는 데일리로 이 고행을 위해 떠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이 진주를 주고 떠나고 싶었다. 나에게 참 소중하게 나를 대해주고 뭔가 좋은 그런 말을 계속 해준 그 선교사님한테 주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절대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 자식의 목숨과 같은 진주를 어떻게 그냥 받겠습니까?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15,000? 2만? 모르겠어요. 그쪽 돈의 그 단위가 뭔지. 그러나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람바가 확 화를 냈습니다. 매우 분개한 얼굴로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치려고 합니까? 내가 값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진주를 그냥 당신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건데 값을 치른다고? 값을 얼마나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막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선교사님이 람보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계속 말했던 복음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건 쉬울 수 있어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걸 죽어도 갚을 길 없는 그 아들 외아들의 목숨을 우리 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인도 노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겠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선교 기록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요, 람보아우가 들었던 복음이 깃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해하는, 알지 못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종종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에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아이의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무서운 신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기독교를 나는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신론자들이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리차드 도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은 무신론자의 대표자격인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지금도 리차드 도킨은 자주 방송에 나오고 강연하고 돌아다니고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2006년도에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A God Delusion이라는 책인데 이건 뭐 대학교 캠퍼스 미국에서는 그냥 흔하게 굴러다니는 책이에요. 그렇게들 많이 상당히 뭐 이성이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어떤 종교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뭐 그런 캠프에 교과서처럼 되어 있고 리차드 도킨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책에 한 200여 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인용을 했는데 현대인들의 윤리관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리고 매우 은혜롭지 못한 기록이다. 신랄하게 공격을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 사건을 누군가 얘기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은 믿기 시작했지만은 어우 창세기 보면 끔찍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주변에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볼 때 세상의 어둠과 흡사한 사건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요, 사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고 사람의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복음을 품은 기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죠.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고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거대한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어떤 경제활동, 뭐 사회활동, 정치, 그게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있었어요. 거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즉 이삭이죠. 그를 통해 계속 모든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부르시고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지는 것 같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깨버리는 그런 일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까요.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불러놓으셨는데 우리 이제는 이삭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약속을 깨버리신다는 거잖아요. 부르시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부르시고 약속을 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줄곧 아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뤄가고 계셨음을 항상 깨달아왔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브라함아가 부르시면 꼭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그가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시는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히브리서에도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의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1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하나님 감동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요.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게 오늘 이야기죠. 같이 종들도 같이 갔었지만은 그러나 두 종은 이제 머물라고 하고, 예, 이 4절에 보면 사흘 만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멀리 그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주님의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라는 곳입니다. 모리아. 5절에 보면 이제 종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사흘 만에 도달했어요. 사흘이라는 그 사흘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죠?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로버트처럼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삭, 그리고 자기 인생,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그의 생각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그런 갈등이 있고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깊은 번민의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사흘이라는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흘 동안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모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일들은 다 깨져버린 것 같은 그런 갈등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민과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 사흘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만에 고개를 들어 거기를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겠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그랬어요. 번제에 쓸 장작.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청년의 나이에 도달했을 때예요. 그래서 번제에 쓸 그 묵직한 그런 굵은 장작들을 이삭은 지었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이 지고 옆에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자기가 달릴 나무를,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시던 한 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와 아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이삭이 지우고 자신은 불과 번제에 불을 붙일 그 불과 그리고 번제 제단에 바칠 제물을 다룰 칼을 챙기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7절에 있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대답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장적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마다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알게 하셨는데, 지금 모리아 산으로 아들과 함께 오르고 있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리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부르심, 그 명령은 그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장래의 약속이 상반이 될 때, 그 순간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피하고 싶을 때,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우리가 뭔가 약간 대들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아브라함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알기에 믿고 자식을 제단 장작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에게 향하죠. 그게 바로 9절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에 향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1절에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내려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예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의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13절 14절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어느 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량을 주십니다. 그래서 외아들 이삭을 살려주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의 번제 제물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삭은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을 올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을 함께 내려왔지만 하나님과 아들 예수께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순간 끊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살고 주신 약속을 소망 삼아 장래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님, 가장 절박하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세상에 모든 것으로 다 채워봤다고 생각을 하고 좋았는데 그러나 그 허전함을 메꿀 길이 없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모리아산에 지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리아산에는 성지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버티고 있는 것은 아주 멋있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교도의 성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황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회교도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곳을 성지로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도 모리아산은 성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은 지니고 사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를 상징으로 보일 수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교도인들도 유대인들도 그곳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만나고 믿어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셔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입게 하신 그분, 그 예수, 예수가 회교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직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면서 올해의 강림절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애드벤트 시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는 참 많은 행사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획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약속과 행사들 위에 두셔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